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급속한 군사력 발전이 우주공간에서도 미국의 우위에 갈수록 위험이 되고 있다고 미 우주군 고위 간부가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 본부 참모장인 니나 아르마뇨 중장은 오늘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호주 시드니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르마뇨 중장은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점점 더 많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의 증가, 이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이루려는 의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능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마뇨 중장은 특히 중국이 위성통신과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 분야 등 군사 우주기술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또 러시아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양의 우주 파편을 만들어낸 무모한 미사일 실험도 실시했다고 아르마뇨 중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파편군들은 우리의 모든 우주체계를 위협했다면서 이 우주체계들은 모든 국가들의 안보, 경제와 과학적 이익에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조카 딸이 국제사회에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어제 보도를 통해 이란의 인권운동가인 파리데 모라드하니 씨의 영상 성명이 온라인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라드하니 씨는 성명에서 오 자유로운 이들이여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의 정부에 이 살인적이고 어린이를 죽이는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종교적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며 무력과 권력 유지 외에는 어떠한 규칙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라드하니 씨의 어머니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으로 지금은 사망한 이란 내 유명 반정부 인사와 결혼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인권운동가 통신은 모라드하니 씨가 지난 23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바시 민병대를 격려하면서 그들은 폭도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서 바시의 존재는 이슬람 혁명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가 경찰 조사 도중 의문사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 대응에서 발생한 위법사항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실은 이란 내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14,0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적어도 21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정보기관 차원에서 핵 위기를 관리할 방안이 있다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루드 대사대리는 러시아 국영 리아 통신에 미국은 러시아 연방과 위기, 특히 핵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이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러시아 측 상대와 만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윌리엄 번스 국장이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 세르게이 나리슈킨 국장을 만나 러시아의 핵사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드 대사대리는 번스 국장은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채널에서 추가 대화가 필요하면 그럴 수 있다면서 추가 대화 일정은 다만 아직 없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인 BCC를 재개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에서부터 수십여 대학 교정에 이르기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전례 없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상하이의 경우 지난 주말 수백 명이 당국의 코로나 조치에 항의하면서 당국이 도심 주변에 차단용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이미지와 영상에는 베이징과 난징 등지의 대학생들이 검열 혹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하얀 종이를 든 채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 물 2리터를 마시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1.5에서 1.8리터면 충분합니다라는 일본과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공동연구 내용을 주목해보겠습니다. 23개 나라에 사는 생후 8일에서 96살 사이에 5,6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그 결과가 실렸는데요. 연구의 핵심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하루 물 권장 섭취량 2리터는 몸에 필요한 수분의 50% 정도가 음식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체내 에너지 소비량이 그 물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20살에서 35살 사이의 남자는 하루 평균 4.2리터의 물을 마셔야지 체내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같은 나이대 여자는 2.3리터면 충분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서 90대라면 역시 남성 여성 모두 2.4에서 2.5리터면 충분했습니다. 신생아는 몸속의 수분이 약 28% 정도로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운동하는 사람, 수유 중인 임산부, 일반인보다는 물을 더 마셔야 체내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이 소개한 영국 에버딘대 존 스피크만 박사의 말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 스피크만 박사는 세계 인구 3명 가운데 1명인 22억 명이 지금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국의 성인 4천만 명이 필요하지도 않은 0.5리터의 물을 더 마신다면 매일 2천만 리터의 식수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한 수교 140년 기념 특별전시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1월 29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요. 대부분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립니다. 평안남도의 양덕, 자강도, 강계, 중강, 삼지연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 한북 김책 지역으로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고요.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또 눈은 5에서 10cm 정도 쌓일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10도에서 영상 11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9도에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또 1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도 1.5에서 3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최저 기온, 최고 기온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2도, 개성은 5도에서 6도 사이, 함흥 4도에서 13도, 원산 8도에서 13도입니다. 청주는 3도에서 7도고요.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영하 4도, 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진당이 참패했습니다. 차이츠 총통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러시아와 미얀마 두 나라가 올해 대인 주례를 사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오늘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 도시 곳곳에서 아주 큰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수도 베이징, 제2의 도시인 상하이, 그리고 남부의 대도시인 광저우 등 곳곳에서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서는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공안에 끌려갔다 풀려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의 서북단인 신장 우르무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촉발이 됐습니다.
네,
이 우르무치 자치구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난 8월부터 대부분의 지역이 봉쇄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당국의 봉쇄 때문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퍼져나갔고요.
네.
네, 다음 날 우르무치를 시작으로 해서 상하이, 베이징 등 여러 지역으로 항의 시위가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또 베이징대, 칭화대 등 대학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중국은 3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아주 초강력적으로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식의 초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이번 시위는 당국의 그런 조치에 지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자, 시위가 있었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소셜미디어에는 시위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네.
네, 상당히 격했습니다. 우르무치 지역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가니버스 정류장을 부수고 공안과 맞서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상하이시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은 아무런 구호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백지가 뭘 뜻할까요?
네, 당국의 검열에 저항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백지 시위는 지난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을 때도 등장했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은 속속 삭제되고 있는데요.
예?
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영상이 올라와서 현재 상황을 전하고 있고요. 시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습니까?
네, 곳곳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 폭언, 몸싸움, 구타 장면이 잡혔습니다.
예.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시에서는 어젯밤에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의 에드 로런스 기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여러 명의 중국 공안들이 이 수갑이 채워진 로런스 기자를 매우 거칠게 질질 끌고 가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풀어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BBC 기자는 지금 풀려났습니까?
네, BBC는 로런스 기자가 몇 시간 동안 공안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또 붙잡혀 있는 동안에 공안들이 로런스 기자를 손과 발로 구타했다면서 로런스 기자는 승인받은 언론인으로서 현지에서 일하던 중이었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로이터통신도 어젯밤에 자사 기자가 공안에 붙잡혔다가 90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위나 시위대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체 인민의 협력과 지지 속에서 반드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BBC 기자의 연행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자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해당 기자가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기자증도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외신 취재진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28일 월요일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시위 조짐은 없었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는 2인 1조 공안들이 삼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경찰차와 순찰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거리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상점과 카페는 문을 닫으라고 요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다음에는 타이완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타이완 전국에 아주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군요.
네, 지난 25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참패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타이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이번 선거는 모두 21개 현과 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내선 후보들은 겨우 5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당은 13곳을 차지했고요. 무소속 후보가 2곳,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민중당의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곳은 이 후보자 한 명의 유고로 다음 달에 별도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타이완의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됐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이완은 2024년에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차이 총통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패로 내후년의 총통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던 민진당으로서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1986년 민진당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이라는 것도 민진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참패한 요인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네,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민진당이 내세운 이른바 반중국 안보 카드가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민심 결집을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응, 경제 등 민생 문제에 묻혀서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중간선거에서 나타나는 집권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당은 크게 선전했네요.
네, 지난 두 차례 총통 선거에서 연패한 국민당은 이번 선거로 2024년 총통 선거에서 이 정권 탈환에 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총통 선거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2020년 총통선거에서 이 차이 총통 재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타이완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후보가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승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은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죠.
네, 차이 총통은 선거 다음 날인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겸허하게 결과를 수용하고 타이완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당 주석직 사퇴는 다음번 총통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은 2020년 5월에 집권 2기를 시작했고요. 3연임 금지 조항에 묶여서 총통 선거에 다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에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네, 차이 총통은 이날 당원들에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네. 자, 민진당의 타이완의 민진당의 차기 주석으로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매체들은 현재 민진당 주석 후보로 전 입법원장인 수자 취안, 타이완 일본 관계 협의회 회장, 정원찬, 타오위안 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차이 총통이 민진당 주석 대행으로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을 낙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천치마이 시장이 차기 주석 선거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올해 대인 지뢰를 사용한 나라들이 어디인지 밝혀졌네요.
네, 러시아와 미얀마 이 두 나라가 올해 대인 지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들이라고 지뢰 금지 국제 운동 ICBL이 밝혔습니다. ICBL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지뢰금지협약 연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ICBL, 지뢰금지국제운동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네, 지뢰의 위험성과 피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의장으로 있고요. 199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인지뢰는 국제협약으로도 금지되어 있죠?
네. 1997년에 160여 개국이 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예.
네, 캐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돼서 일명 오타와 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얀마와 러시아는 둘 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우크라이나 항목이 눈에 띕니다. 보고서는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대인지뢰 때문에 적어도 277명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 내 광범위한 지역에 지뢰를 설치했는데요. 이 보고서 편집인인 메리 웨어험 휴먼라이츠워치 무기 담당 국장은 사람이 손으로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고 항공기나 박격포, 로켓을 통해서 투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인지뢰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웨어햄 국장은 BOA에 러시아군이 지난 2월 1일에 대인지뢰를 적어도 7개 종류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급조 폭발물을 사용한 증거들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것 역시 오타와 협약에 금지하는 무기입니다.
네. 자,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안에 매설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리 아코프얀 우크라이나 내무부 차관은 지뢰 제거반이 작업 중이긴 한데 작업이 헤르손시 등 수북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지뢰로 가장 많이 오염된 나라라면서 아직도 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지뢰가 있는지 조사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말고 올해 대인 지뢰를 사용한 나라가 미얀마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미얀마는 24년 전에 ICBL이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꾸준히 대인 지뢰를 사용해 왔습니다. 웨어햄 국장은 최근 미얀마에서는 정부군뿐만 아니라 반군들도 이 대인 지뢰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로 통신탑,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관 시설 주변에 지뢰를 매설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대인 지뢰를 사용한 나라는 러시아와 미얀마 이 두 나라지만 적어도 60개국에는 여전히 지뢰가 있습니다.
네.
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뢰나 폭발물 잔해 때문에 생긴 희생자가 사망자 2,000명을 포함해서 5,500명이 넘는데요.
네.
죽거나 불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면 지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난 나라는 어딘가요?
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지뢰 때문에 숨지거나 불구된 사람이 1,2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 희생자 1,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등지에서도 무장반군들까지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수년째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도 지뢰는 여전히 위험한 무기라고 합니다.
예. 자, 미국은 이 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에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는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차기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백지 수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폐사한 가금류수가 5,054만 마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하원의 중진 의원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원 다수당이 될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책임 있는 방식을 취할 것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이 어제 A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네. 두 의원은 차기 하원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원하는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맥컬 의원과 터너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백지 수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이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메카시 의원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해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요. 메컬 의원은 하지만 양당의 대다수 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더 많은 감독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할 것이라며 백지 수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미국의 지원금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더 책임감 있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메컬 의원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싸움을 도우려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터너 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터너 의원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를 보내기 위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민주당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터너 의원과 메컬 의원 모두 지난 5월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지지한 바 있는데요. 당시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하긴 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예.
자, 이 두 의원의 인터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 지난 8일 있었던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두 중진 의원의 인터뷰가 진행된 겁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9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네. 장기화하는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날 인터뷰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메컬 의원은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차기 의회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바뀌면 새로운 다수당 지도부가 하원을 이끌게 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15일 메카시 대표를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요. 뭐 메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당선되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이 공화당 내 분위기를 볼 때 당연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메카시 의원이 현재 당내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원의장 본회의 투표는 내년 1월 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네. 본회의 투표에서 하원의장이 선출되려면 하원의석 과반인 218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공화당은 하원에서 2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미 메카시 의원을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절반 이상 과반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 끝까지 메카시 후보가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메컬 의원은 하지만 케빈 메카시 의원은 내가 본 그 어떤 후보보다 열심히 일해왔다며 과반표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메컬 의원은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투표를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미국 역사에서 하원 의장 투표를 두 번 이상 한 경우는 총 14차례 있었는데요.
많이 있네요.
예, 13번이 남북전쟁 이전이었습니다. 아, 예. 예, 1860년대 이후로는 지난 1923년이 마지막 경우인데요. 당시 공화당 소속인 프레드릭 길레트 의장이 연임에 도전했지만 진보적 공화당원들의 반대로 상대로 네 차례나 진행된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대통령 요구 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직책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5일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액이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에 89억만 달러에서 2.3%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중 최대 매출 규모를 보인 겁니다.
예, 지갑을 열어도 뭐 엄청나게 열었네요.
예.
미국이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매출이 늘었어요?
예, 어도비는 당초 올해 온라인 쇼핑 매출을 전년보다 1%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90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예.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오른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자, 소비자들이 실제 매장에 나가서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분석됩니다.
네.
자, 어도비 측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쇼핑하는 편리함 덕에 전자상거래 수요가 여전히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는요?
높은 할인율입니다. 올해는 10월부터 많은 소매업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예.
조기 할인 행사 실적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 할인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기다렸던 건데요. 자, 고객관리업체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평균 할인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할인율이 많이 높아진 건데요.
네네.
높은 물가로 시름하던 소비자들이 높은 할인율 덕에 전자제품과 장난감, 미용제품 등의 소비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도 방법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노트북 할 수 있고 뭐 손전화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자, 어도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이 손전화로 한 비중이 48%로 전년도의 44%와 비교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판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장에서의 매장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장 내 쇼핑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매장 방문이 예상보다 적긴 했지만 오프라인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 조사업체 센서매틱 솔루션스는 블랙 프라이데이 방문 고객이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추수감사절 당일도 쇼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쇼핑 매출액도 5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쇼핑 대목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끝나지 않는 거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주말 동안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이 이어질 것으로 어도비는 예상했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인 토요일에 45억 달러, 일요일에는 약 50억 달러 매출을 올린 데 이어서 가장 큰 온라인 행사가 벌어지는 오늘 28일 사이버 먼데이에는 온라인 쇼핑 금액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쇼핑 대목에 보인 이런 좋은 실적이 미국 경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 주게 될까요?
예,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이 연말 소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은 최근 4번 연속으로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는데요.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이 조류 독감,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산 가금류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군요.
그렇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폐사하거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막기 위해 살처분된 가금류가 올해 5,054만 마리에 달한다고 미 농구부가 24일 밝혔습니다.
네.
이전까지 피해가 가장 컸던 때는 지난 2015년으로 당시 5,050만 마리였는데요. 올해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는 조류도 상당한데요. 네. 어떤 조류가 제일 큰 피해받습니까?
예, 닭과 칠면조입니다.
예.
이 정부 당국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시기에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류를 키우는 농장에서 단 한 마리라도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농장에 있는 모든 조류를 폐사시킵니다.
예.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확산하면 계란과 칠면조 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실제로 칠면조 고기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가 바로 칠면조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칠면조 고기 가격까지 오르자 앞서 전미 농민연맹은 올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 상을 차리는 비용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미국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까?
예, 지난 2월부터입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46개 주의 가금류 농장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예.
자, 조류 인플루엔자는 떼를 지어 이동하는 철새가 전파하는데요. 야생 철새들이 가진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PAI 바이러스가 분변이나 깃털 또는 직접 접촉 등을 통해 국내 가금류로 전파됩니다.
예.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 농무부의 로즈마리 시포드 수석 수의관은 야생 조류가 철을 따라 이동하면서 HPAI 바이러스를 미국 전역에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야생 조류와 국내 조류 간 접촉을 막는 것이 국내 가금류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야생 조류를 이렇게 차단하는 게 통제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조류 농가들이 지난 2015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대확산 이후에 강화된 안전 청결 수칙에 따르면서 HPAI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농무는 로이터통신에 지난 2015년에는 감염 사례 가운데 약 30%가 그 기원을 야생 조류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8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뭔가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예, 농무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칠면조 농장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감염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농장의 70% 이상이 칠면조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람도 걱정해야 합니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H5N1형 바이러스로 인한 이른바 홍콩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당시엔 18명이 감염돼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서 병들었거나 죽은 조류를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수교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에서는 관련 기록물을 다룬 특별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는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140년 전에 갓을 쓰고 미국 땅을 찾은 조선의 외교 역사를 소개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장으로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은 1883년 조선이 미국에 최초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왼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해리포터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 같아요.
AI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임지훈 학예 연구사가 한 관람객에게 이 전시의 첫 시작인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다 중 보빙사 일행의 사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한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때마침 국립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미국 서관과 또 미국 공사 왕복 수록이 올해 5월 한국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 두 점에는 최초로 미국 주재 외교 사절로 파견된 박정양 공사와 그 일행의 외교 활동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두 점의 등록 문화재와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시 제목에 관한 이야기 국립고궁박물관 임지윤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봅니다.
이 제목이 원래 초대 주미공사 관원으로 함께 파견이 되었던 이상재 서기관이라는 분께서 이제 노년에 1926년에 별공곤이라는 대중 잡지에 약간 이제 회고록처럼 쓰신 기사 타이틀이었습니다. 기사 타이틀에서 그 원문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 기사에서는 상투에 가쓰고 미국의 공사 같은 이야기라고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저희 이번 전시 주제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고 가장 적합하게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전시 제목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먼저 정면에 대형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프롤로그 영상으로 전시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갓을 쓰고 전통 복식을 갖춘 인물이 걸어가다가 점차 머리가 짧아지고 서양 복식을 갖춘 인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조선이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을 인물의 변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전시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 전시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전시는 크게 이제 프롤로그, 1부, 2부, 에필로그로 네,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방문을 했던 외교 사절단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 이후에 초대 주미 공사 관원이 파견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미공사 박정양과 공사관원 일행이 펼쳤던 이 초기 외교 활동을 살펴보는 자리로 전시 구조물과 또 그림 요소를 곳곳에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자주외교를 향한 노력, 첫발을 내딛다가 저희 이번 전시 주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양이 처음 이제 임명이 돼서 파견되기까지 과정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한 거의 1년여가 되는 시간 동안 외교 활동을 이제 힘겹게 했던 그런 자주 외교를 펼쳤던 활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대 시기의 자료다 보니까 사진 자료들이 좀 많긴 한데요. 초대 주미공사 관원 사진을 저희가 조금 관람객들께서 좀 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도록 AI 기반으로 사진을 복원해서 좀 인물 표정들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전시에서는 각 주제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든 만화 영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관람객들은 이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관람객 박세리 씨와 이장웅 씨입니다.
여기 그때 파견 가셨던 분들이 미국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이 영상이랑 같이 있길래 보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형식인데 이렇게 해두니까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건데 조선 의복이 미국 사람들 눈에는 그 남자 의복이어도 되게 알록달록해서 여자처럼 대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 시대 때 미국을 어떻게 가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배를 타고만 갔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동 경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얼만큼 걸렸는지도 알 수 있고 수교가 140주년이나 된지도 몰랐어요. 사진 같은 것도 옛날 사진인데 약간 움직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유물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 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당시 주미조선 공사관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전시 공간을 살펴보면 공사관의 핵심 공간이었던 정당과 접견실이었던 객당 내부를 토대로 연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임지윤 학예연구사입니다.
정당은 당시에 이제 집무실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테이블 위에 국가 등록 문화재 두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점 중에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이 미국 공사 왕복 수록이고 왼쪽에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이 미국 서간입니다. 미국 공사왕복수록은 이상재가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시 이제 각종 문서와 참고 정보를 정리했던 공모 자료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당시에 이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경인철도 설치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철도 약장 초안이 실려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서간 같은 경우에는 이상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으로 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좀 힘들었던 생활이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객당으로 꾸민 별도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자주 외교를 펼치기 위해 고군분투한 박정량 공사 일행의 1년여간의 이야기를 벽난로 앞에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게 꾸며놨고요. 공사관 도장을 직접 찍어보면서 공사관원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이 책상과 의자는 당시 약간 그런 집무실에서 마치 내가 좀 외교 관원이 돼서 작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한 것이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당시 이제 주미공사가 인장의 그 인면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그 인장을 직접 찍어보는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리플렛에 직접 찍어보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임지윤 학예연구사는 객당으로 꾸며진 공간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이 1888년 당시 조선의 자주외교와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박정량 공사 일행의 외교적 노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객당을 나오면 2부가 시작됩니다.
네, 2부 파트에서는 박정량이 조선으로 돌아간 이후에 제2대 주미공사 이양영부터 마지막 공사인 김융정 공사까지의 역대 주미공사에 대해 소개를 하고 두 번째 공사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미국을 통해 근대 문물이 도입되었던 내용까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 구역에는 미국 속의 한국 주미조선 공사관으로 현재 워싱턴 DC 로건 서클에 남아있는 두 번째 공사관의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워싱턴 DC에는 미한 외교 활동의 초기 근거지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과 오늘날 외교의 장인 주미대한민국 공사관이 공존하는데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외교 공관은 미한 외교 역사를 보여주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람객의 소감입니다.
제 당시에 사실 서양이라는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반발이 심하고 의구심이 더 심했을 텐데 이분들이 가서 직접 배워옴으로써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들도 그렇고 제가 몰랐던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특히 저 순종 이 사진을 처음 봐서 저건 진짜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든 지금 살아가는데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성취를 이루어서 제 앞날도 좀 화창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긴 하지만 현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과학기술들을 사용해서 마치 제가 과거로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현장에 서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전시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이제 청소년들, 이제 어린 학생들이 먼저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각오하세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that our company is closing down?
Yeah, I heard that. Our company is in bad shape. Better brace yourself.
제가 존에게 우리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Did you hear that our company is closing down?
존은 회사가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Our company is in bad shape.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 in bad shape라는 표현 하는데요. 오늘 대화에서는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Our company is in bad shape.
건강이 안 좋다고 할 때도 in bad shape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in bad shape today.
나는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존이 이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Better brace yourself.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Prepare yourself.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the other day.
Me too. I bumped into him at the bus station. I feel uncomfortable around him.
제가 얼마 전 데이빗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I saw David the other day.
존도 버스 정류장에서 데이빗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Bump into someone.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말이죠.
I bumped into David.
데이빗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I feel uncomfortable around him.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Uncomfortable, 마음이 불편하다. 이번에는 어색하다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didn't say anything to David on the way here.
I know, I have nothing to say.
It was awkward. We were in the car for over an hour and nobody talked.
제가 존과 데이빗 이렇게 셋이서 1시간 이상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say anything to David on the way here.
당신은 데이빗과 여기 오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존은 어색하다고 말했죠.
It was awkward.
감정이 불편하고 어색하다.
It's awkwa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각오하세요.
Brace yourself.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our company is closing down?
Yeah, I heard that. Our company is in bad shape. Better brace yourself.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마음이 불편합니다.
I feel uncomfortable.
어색합니다.
It's awkward.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